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 구약 성경 313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또 아픔이 오면은 달갑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보다도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고난을 금방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주무셨고 엄청난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하다가 나중에 두 손을 다 내려놓았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어나셔서 명령을 내리셨죠.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아마도 여러분 참 좋아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보다는 아예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허용을 하신 분과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몰아 넣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야 마지못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마지막에 끝머리에 늦게 늦게 응답을 하시는 그런 분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처럼 순수하게 자라난 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길이 없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산에 올라갈 때에 힘이 좋은 자동차,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높은 산을 낑낑대면서 MTB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고 산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질문을 던진다면 사륜구동차를 타고 앉아서 편안하게 속도를 내어서 쭉 올라가는 아마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먼저 두 다리에 튼튼한 근육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자동차를 타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느끼는 기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고생고생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강하다고 해서 누구를 때리고 이기고 이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강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면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때가 아마 더 기억에 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을 했었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힘들지 않고는 강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해져야 합니까? 강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실 속에 있는 약한 성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와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작은 일에 죽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단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닭은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피둥피둥 살이 찌다가 닭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먹히게 되죠.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집을 낭떠러지 끝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킬 때 벼랑 끝으로 당신의 백성을 막 몰고 가시죠. 사람은 벼랑 끝에 서면은 그 속에서부터 강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도착을 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도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만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게 되죠. 날개짓을 하면서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날개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그 큰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금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마침내 아주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딱 이와 같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기가 힘든 시기여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 휴가를 다 보냈고 또 지난주는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강원도 산골 숲속 깊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주변에 집 와이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 와이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집 와이어는요, 산 꼭대기 저기 높은 곳에서 줄 하나를 매달고 밑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동강이 보이는 곳에 동강 아래 바로 거기까지 1km 넘는 거리를 그 줄 하나 의지해서 타고 내려가는 것이죠. 보통 때는 그냥 있으면은 무서우니까 탈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벼랑 끝에서 밀어내어버리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 한번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물어서 찾아서 산 꼭대기로 차를 운전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음은, 몸과 마음은 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올라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차를 몰고 그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조망대가 있습니다. 관망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겁이 나요. 물론 제가 뭐 건강하기는 하지만은 그 높은 곳에서 천리 같은 그런 골짜기로 몸을 던지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얼른 차를 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데 갑자기 꼭 타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산 아래까지 갔다가 주저주저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한 10여 명이 그 관망대에 서서 타고는 싶지만은 무서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저도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타는 거 구경을 좀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그걸 타러 가는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우리 추경호 장로님과 우리 김덕임 권사님의 10년 전 버전, 예, 그런 분들이 그걸 타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공중으로 몸을 날렸는데 할머니가 헉 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그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서워서 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수많은 생각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 더 타면은 그러면 제가 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더 타면은 제가 타보겠습니다. 다들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아가씨 한 명이,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온, 제가 그 대학생이에요. 아가씨 한 명이 짐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타러 가겠다면서 나가는 겁니다. 가는 딸을 보면서 뒤에서 엄마와 아빠가 한마디씩 했죠. 제가 보니까 대구 사람인 것 같았어요. 가시나가 미친나 이런 말을 합니다. 가시나가 미친나 만닫고 저걸 탈락하나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버지가 낫도라 우리 애는 저거 잘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던져지는 그 순간 막 괴명의 소리를 지르면서 괴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만 더 타면은 제가 타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 집 와이를 타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돈을 지불을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타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돈만 지불하지 않았으면은 100% 내려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앉아서 이제 던져지기 전에 그 순간 미영이도 생각이 나지 않고 엄마도 생각이 나지 않고 제 입에서 나왔던 말 한 말씀은 딱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미쳤다고 이 자리에 와있지 내가 왜 이걸 타려고 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박 던져졌죠. 죽었구나. 잠시 있다가 저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다리를 흔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꼭대기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안심이 되면서 주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찬송을 하고 발을 흔들고 손을 흔들면서 또 그것이 내려와서 보니까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대로 너무 경망스러워 보여서 그 사진을 찾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마는 몸을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했었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힘찬 날개짓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꼭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낭떠러지 끝에 세우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두렵지만은 그곳에서 날개짓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우리도 최고의 행복이 바로 편안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안한 삶은 우리 신앙 생활의 최고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 편안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땅에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신에 벼랑 끝에 서면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죠. 날개짓을 자꾸 하지 않으면은 날개짓을 살려달라고 날개짓을 자꾸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을 발견을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물론 그렇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삶이 수월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편안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죠. 요셉,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묶었던 볕단과 형들이 묶었던 11명의 형제들이 묶었던 볕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었던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이 묶은 볕단 앞에 절을 하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이었죠.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져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왕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리고 그 경배를 받는 왕이 되는 꿈이었죠. 근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 꿈과는 정반대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현실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가 입고 있던 옷도 다 찢겨버렸고 형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고 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내가 처절하게 혼자가 되었고 왕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에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표현이 기록이 되죠.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그때에 요셉이 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의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불렀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이 요셉도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요셉이 그의 삶에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만을 붙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야 그제서야 내 인생에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은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보여질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처해졌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픔을 허용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오로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여러분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은 편안한 중에는 그러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생사를 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도를 고난의 골짜기에서,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극기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가 불러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줄이 있으면은 잘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한 10시경에 여기에 본당에 보니까 기도하러 온 두 분이 계셨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두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벼랑 끝에 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붙잡고 있는 줄이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씩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었습니다. 그들이 꼭 죽을 것만 같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살려주시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했고 거기에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까? 왜 사면 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로지 그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닌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줄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줄이 사실 알고 보면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붙들고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은 날개짓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개짓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고 그는 살아났죠.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날개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날개짓을 하라고 하시는 어미 독수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딱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개짓을 해라, 날개짓을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혼란스러워서 자왕우왕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을 날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강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모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